네, 블렌더로 이제 서치 페이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각 메인 페이지 외 페이지들은 그 컨텐츠 영역에 그냥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단에 뭐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건 필요하겠죠. 뷰에 보시면 서치 페이지를 보면은 요 위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피벗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피벗 컨트롤에 피벗 컨트롤은 이제 그 섹션 헤더가 있어요. 피벗 컨트롤의 헤더가 있는데 네, 그리드에 피벗 아이템이 있고 피벗 아이템의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 요 헤더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제 이 그리드 전체적으로 피벗이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피벗 컨트롤. 피벗 어딨니? 있죠? 네, 요거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죠? 갖다 놓고. 그럼 뭐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뭐도 생기고. 요거 타이틀 보고, 요거는 이제 피벗 1, 피벗 2, 아이템 1, 2가 생기게 된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게 마진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아웃에 리셋 5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진이라든지 그런 걸 모두 없애버리는 거죠. 이 작은 화면을 기준으로 먼저 잘 디자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근데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요 위에 있는 거. 근데, 얘를 어떻게 지우느냐? 한번 어떻게 지울까요? 피벗이라는 글씨가 여기 들어가 있죠? 타이틀에. 요거를 마우스를 눌러서 리셋. 눌러버리면 없어지죠? 그쵸? 이렇게. 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만 놓고, 그리고, 자. 그럼 메인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하고 서로 연결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결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무조건 내비게이트 시켜버립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디서 하느냐? 자, 여기 메인 페이지 CS에서 this navigation, 아니다, on navigation 2. on navigation 2를 override를 해야 되겠네요. override on navigation 2. 네. 해놓고, 여기서, 메인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 컨트롤을 쓰죠. 프레임. this 프레임. 예, 이 this 프레임은 프레임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죠. 프레임 컨트롤에 네비게이트. 자, 네비게이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타입이 필요해요. 타입.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그 익스플로어 보면 우리 내비게이션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하는 건데 내비게이션 타입,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URI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시키는데 앱에서는 타입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타입 내비게이션.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클래스의 그 뷰의 이름을 뷰의 타입을 지정을 해주면 그 뷰가 생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내비게이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타입을 지정해 주냐면 타입 오브 서치 페이지. 네, 서치 페이지. 이렇게 해주면은 서치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라메타, 요거는 파라메타인데 파라메타는 null. 자, 이 상태에서 F를 누르고 실행. 자, 실행이 되면서 app 재물 cs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가 뜨자마자 바로 그 우리 이쪽 서치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을 시켜서 컨텐츠 영역에 지금 이 그 서치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가 뜨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그게 있는 거죠. 이 패널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패널까지 한번 보이도록 해볼게요. 다시 패널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쓸까요? 하고 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패널 스플릿 뷰. This split. Split 뷰의 이름이 지금 없어서 저는 이름을 못 썼는데, 예. 요걸 눌러서 보시면은 찾기 편하죠. 여기 예, 이름을, 여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름을 Split 뷰라고 쓸게요. Split 뷰. Split 뷰라고 이름을 쓰시면 여기 들어오고, 요 이름을 뒤에서 쓰시면 되죠. 요번에는 요거 그 패널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잠깐 하는 거예요. 네, 스플릿 뷰에 is 페인 패널 오픈을 true로 네, 다시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게 추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화면은 폰이잖아요, 그렇죠? 폰에서는 얘가 이렇게 다 보이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화면이 넓어지면 보이는 거고. 이게 그거죠. 그 화면 크기에 따라서 UI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모드를,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그래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꾸는 몇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오브레이, 컴팩트 오브레이. 예. 컴팩트 오브레이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요만큼은 계속 보입니다. 코딱지만한 요만큼의 공간은 언제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요만큼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무래도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내비게이트 시켰고, 이거는 일단 그림을 그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한 프로그램을 두 개를 띄우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하나 띄웠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블렌드 포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하나 띄워놨는데, 두 개, 이쪽에서 고친 걸 이쪽에서 반영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 고치면 또 저쪽에서 반영해야 되니까,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파일을 놓고선 같이 편집을 했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불러올 거냐 말 거냐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기능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할게요. 네, 리로드 자동으로 모디파이드가 된 거를 자동으로 로딩해준다. 그 다음에 Yes to All을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네, 자동으로 여기서 수정을 하면 저쪽에도 반영이 되고 계속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피벗 0번에다가 먼저 작업을 하면 자, 어떻게 작업을 해요? 피벗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네. 아이템 여기에, 자, 버스. 여기서부터 한글로 쓸까요? 버스. 네, 버스. 네, 여기는, 그 다음에 정류소. 네. 버스와 정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버스에, 예, 그리드. 요거는 이제, 피벗 컨트롤 안에 있는 피벗 아이템 안에 있는 그리드 컨트롤이고요. 이 그리드 컨트롤에다가 뭘 하느냐? 리스트 뷰를 하는 겁니다. 되죠? 리스트 뷰. 리스트 뷰 나왔어요. 리스트 뷰. 네네네네네. 여기. 리스트 뷰를 갖다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는 여기 위치가 맞죠? 그리드 안에 리스트 뷰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아웃 리스트 올 해서 전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화면에 나오는 건 없죠? 지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제 화면을 다 그려놓고 컨트롤 배치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만 여기 데이터가 보이고, 그렇죠? 실행을 해야지만 데이터가 보이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어요. 아, 저희가 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했었습니다. 과거에 비주얼 베이직도 그렇고 윈폼도 그렇고 ASP.NET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뭐냐면 디자인 타임에도 데이터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MVVM 패턴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타임에서도 데이터를 인스턴스를 시켜서 그 데이터를 화면에 보면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MVVM 패턴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여기 모델을 우리가 만든 뷰 모델을 하나 만들었죠. 아까 뷰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 여기에다가 자, 뷰 모델의 생성자를 만들어보겠습니다. public search page 뷰 모델에. 자,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PROP tab, PROP tab, tab, PROP tab에 iList, 자, bus route 모델, bus route 모델. 네, 버스 루트 모델, 그 다음에 버스 리스트. 네. 이게 이제 뷰 모델에 있는 프로퍼티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 프로퍼티는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퓨어리드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 to property with backing field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있죠, 여기. 요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걸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뒤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고, 여기 내려와서, set property, 엔터, ref, 스페이스, 그 다음에, 콤마. 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스 리스트라는 프로퍼티가 변경이 되면 온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뷰에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변경된 걸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버스 번호. 버스 목록이고, 그다음에 버스 리스트. 버스 리스트라는 프로퍼티를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자, 우리 뭘 해줘야 돼요? new list를 해주면 되겠죠? new list. 네, new list. 네. 왜 계속 돌고 있을까요? 저기요? 여보세요? 네. 뭘 갖고 오고 있네요. 네, 뭔가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버스 리스트라는 프로퍼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생성자에서 생성을 바로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만들면서 생성이 되면서 데이터를 바로 수정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new 버스 루트 모델 만들고 여기서 버스 루트 아이디는 1, 다음에 루트 네임은 버스 1, 다음에 엔드 스테이션 있네요. 잘못 넣었어요. 네, 이거 버스 루트 네임. 버스 루트 네임.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울게요. 그다음에 뭐 엔드 스테이션 네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STID 뭐 1111 이 정도.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생성이 되면서 데이터를 바로 넣는 거죠? 생성이 되면서. 2, 3. 2, 3. 네. 이 서치 페이지 뷰 모델이 생성이 되면서 생성자인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에서 firstList라는 property를 생성을 하면서 바로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되고 F4를 F6으로 빌드를 한번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뭐냐? 다시 블렌드로 넘어갈게요. 블렌드로 넘어와서 자, 그럼 이 서치 페이지라는 놈의 그 뷰 모델은 아까 서치 페이지 뷰 모델이었죠? 그 뭐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은 페이지를 찍고 데이터 컨텍스트, 즉 이게 데이터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들, UI 컨트롤들은 전부 다 데이터 컨텍스트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 컨텍스트에는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모델들이나 뷰 모델이 여기 바인딩 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디자인 타임에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컨텍스트 프로퍼티 옆에 뉴를 눌러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거? 서치 페이지 뷰 모델. 이 서치 페이지 뷰 모델을 내가 데이터 컨텍스트에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미죠.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데이터 컨텍스트에 서치 페이지 뷰 모델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가 있느냐면은 컨트롤을 찍었죠. 리스트 뷰를 찍고. 자, 아이템스 소스는 바로 그, 이 리스트 뷰에 출력될 아이템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를 지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스 소스에 뭘 넣을 거냐? create data binding, first list.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뜨죠.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뜨는 이유가 아까 이거 페이지에 데이터 컨텍스트에다가 뷰 모델을 서치 페이지 뷰 모델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 리스트 뷰에서 내가 마우스를 눌러서 create data binding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게 리스트가 뜬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 컨텍스트가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걸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면 바로 보이죠. 이게 뭐예요? 템플릿이 없이 그냥 데이터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 리스트 뷰에 데이터가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 뷰에 데이터가. 언제? 디자인 타임에. 디자인 타임에 데이터가 뿌려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뷰 모델이 인스턴스가 됐다는 겁니다. 뷰 모델과 데이터가 인스턴스가 돼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어딘가에. 디자인 타임용 인스턴스 데이터가 이미 떠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면 돼요? 태스크 매니저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디테일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요거 얘네들. 얘네들이 디자인 타임용 그 런타임 오브젝트를 실행하고 네, 디자인 타임에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이게 디자인 타임에 인스턴스 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웹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땡겨오고 웹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웹 페이지 자체를 조회해도 가능해요. 거의 실시간을, 거의 런타임에서 데이터 갖고 온 거랑 거의 동일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필요해, 이제는? 데이터를 바인딩 해놨으면, 이제 템플릿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템플릿. 템플릿 작업만 우리가 해주면은,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앱다 만든 거예요. 여기다 템플릿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템플릿 어떻게 만들어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Add, Edit, Additional, Template에서, 여기서 Generated, Edit Generated Items에서 Item Template. 요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요걸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Create Empty라고 나옵니다. 기존에 템플릿이 있었으면 Edit Current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 없는 상태면은 Create Empty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Create Empty 눌러서 우리가 데이터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템플레이트, 이름은 데이터 템플레이트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느 위치에다 만들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볼까요? 자, 버스 템플레이트. 버스 템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위치는 그냥 페이지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에다, 일단. 페이지에. 페이지, 오케이. 자, 누르니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쵸? 템플레이트는 만들어졌는데, 뭐, 템플레이트에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길게 늘려요. 늘리고, 대충 늘린 다음에. 자, 여기를. 이 지금 늘린 건뭘 늘린 거예요? 그리드를 늘린 겁니다. 그리드를 늘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딴 칸막이를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죠. 이게 뭘 입력을 하면 돼요? 스택 패널을 집어넣을게요. 스택 패널. 아까 우리 스택 패널 했었죠. 스택 패널. 뭐, 간격이나 이런 거 주기 귀찮을 때 그냥 대충 입력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스택 패널. 스택 패널이 어딨나요? 없나요? 이식키. 네, 스택. 스택 A, C, K 스택 패널 여기 이 스택 패널을 드래그 드랍으로 놓아버리면 이 그리드 밑에 스택 패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위에 리셋 올 그러면 여기 요 위치에 정확하게 스택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택 패널에 뭘또 넣어요? 텍스트 박스를 넣으면 되죠? 텍스트 블러. 텍스트 블러 얘를 지우고 텍스트 블러가 여기서 찾으면 있을 거야. 글씨가 매우 작아서 많이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로 열심히 설명할게요. 텍스트 블럭을 지금 여기 선택되고 이 텍스트 블럭이 여기 있을 때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요놈 밑으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네, 이렇게 텍스트 블럭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 텍스트 블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는 텍스트 프로퍼티입니다. 텍스트 프로퍼티의 바인딩, create 데이터 바인딩. 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 넣었죠? 루트 아이디하고 루트 네임하고 그다음에 STID에 세 군데다 넣었어요, 데이터를.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네임에다가 네임 찍고 오케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볼게요. 요걸 찍고, 얘를 더블 클릭. 네, 하나 더 들어가죠? 바로 밑에. 예. 이놈은 뭘 넣느냐? 네, 텍스트 프로퍼티를 가서, 자, 텍스트 프로퍼티를 가서, create binding, 네. std id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템플릿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템플릿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시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내가 내용을 확인해 보자 할 경우에는 네, 여기 코드까지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코드까지 같이 보면 자, 버스. 여기. 텍스트에 루트 버스 루트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바인딩이 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가 지금 이쪽에 뿌려지고 있는 거죠. 버스에. 그 다음에 여기 STID가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뿌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컬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컬럼 아이디는 1번이고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28인데 여기를 지금 별표로 넣지 말고 어떻게 해요? width, height. height이 40이니까 여기 40으로 넣을게요. 그리드에는 그리드에는 좌표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리드는 자, 이 그리드를 보면 좌표계라는 게 뭐냐면 넓이를 넓을 지정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고정 크기 40픽셀을 의미하는 겁니다. 40픽셀. 그 다음에 여기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퍼센테이지. 자, 여기 스타가 있고 픽셀이 있고 오토가 있는데 스타는 퍼센테이지로 이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픽셀은 말 그대로 그냥 그 고정 크기고요. 그 다음에 오토는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그 데이터가 있는 크기만큼 공간을 확보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래서 앞에서 요만큼 40을 띄웠죠. 앞에 40을 띄우고 앞에 40픽셀 띄우고 그 다음부터 요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100% 의미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반응이 너무 없죠. 그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는. 자, 이게 다죠? 이게 다요, 이거. 아이템 템플레이트, 됐고. 네. 리스트 뷰. 간단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디자인 타임에 이렇게 예쁘게 데이터까지 보여주고, 디자인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어디, 다른데? 자, 안드로이드 쪽 어때요? 여기 가능한가요? 아이폰 어떻습니까? iOS? 네.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거 안 해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 저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MVVM 패턴. 그 MVVM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걸 다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을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윈폼도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일을 못 하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뿌린다. 바인딩 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화면에 뭐라도 데이터를 뿌린다는 거죠. 일단은 뿌려놓고 보자. 그럼 여기까지 뿌렸어요. 우리 뿌려놓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뒤에 뷰 모델에서 이 뷰 모델에 요 버스 리스트에다가 웹 서비스로 조회해온 데이터만 여기다 쑤셔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예쁘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아까 아이템 템플레이트 좀 고쳐주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웹 서비스 조회해와서 데이터 파싱 해가지고 데이터 넣어주고 그 템플릿만 조금 고쳐주면 그럼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실행하면 아까 그 결과 그대로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있어요. 이 앞에 빈 공간은 뭐가 들어와요? 아이콘, 그렇죠? 아이콘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되면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 호출하는, 레스트 서비스 호출하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파싱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호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HTTP 클라이언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 호출하는 그 부분을, 매번 그 모든 뷰 모델에다가 그 호출하는 부분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서비스 헬퍼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통해 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죠. 이 서비스 헬퍼에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URI를 받아 가지고 그 서비스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값만 반환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커넥션 프로파일, 이거는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네. Send request async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REST API, Open API 호출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출하기 전에 현재 네트워크 상태 확인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호출하고 나서 호출을 해서 예, 결과값 받아가지고 다시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있었죠. 이거 태스크 스트링, 그렇죠? Async task string. 이 메소드는 비동기 메소드고요. 얘를 호출한 후에 결과를 받을 때까지 await를 시켜서 대기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잠깐 보면, 네, 주로 이렇게 쓰고 있죠. 네, 버스 노선의 위치를 정보를 조회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네, await 서비스 헬퍼의 인스턴스 send request를 호출하는데 URI는 해당 이 URI를 호출을 해주고, 호출을 해준 다음에 그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기다리다가 결과가 오면은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줍니다. 얘가 널이냐? 널이면 나가라. 널이 나가버리고, 널이 아니면 계속 흐르죠. 쭉 흘러가지고 파싱을 해줍니다. 요 파싱을 해서 링큐 쿼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게 되죠. 아까 얘기를 할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링크 쿼리에요. 여기까지는 링크 쿼리인데, 이 링크 쿼리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돌아오는 값이 쿼리 오브젝트가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로를 한 다음에 to 리스트라면은 그 쿼리가 실행된 결과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는 데이터 오브젝트 리스트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비스 헬퍼를 복사에다가 넣겠습니다. 서비스 헬퍼를 복사를 해서, 네, 서비스 헬퍼를 복사해서 3에다가 헬퍼에 넣으면 되죠. 서비스 헬퍼 add class. 네, 서비스 헬퍼를 복사해서 넣었더니 몇 가지, 네, 몇 가지들이 서비스 키, 네, 이 서비스 키가 있는데, 이 서비스 키는 그 API 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서비스 키를 제가 숨겨놨죠? 네, 숨겨놨는데, 뭐 굳이 숨길 필요 없이. 서비스 키 여기 91 눌러서 보시면은, 네, 여기 이쪽에 서비스 키가 이렇게 쭉 숨어져 있는데, 네. 서비스 키는 그냥 갖다가 넣어버릴게요. 뭐,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서비스 키는, 네, 여기를 막아버리고, 키가, 게이트 키, 서비스 키 아니라 그냥 스트링, 스트링으로 여기 있는 서비스 키는 어떤 거였어요? 여기서 이거죠? 이거 엥 이게 뭔가요? 이건 뭐냐? 여기 있는 거를 곡설해서 수쳤는데 왜, 다시. 저걸 스트링으로 해서 해야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스키, 이거,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면, 스태틱 펑션의 펑션, 스태틱 펑션도 이 기회에 그냥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MSG 어디 있죠? 스태틱 펑션 이트티 펑션은 다 복사한 게 아니라 일단 필요한 것만 복사해서 넣을게요. 컴먼에도 마찬가지로 에드스 넣고 도 여기에다가 복사해 놓을 놈은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죠?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는 단순합니다. 그냥 메시지 박스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네, 메시지 박스를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네. 메시지는 네, is shown 해서 메시지 박스 만들었고요. 그러면 넌 메시지 박스에 여행 됐고 HTTP 클라이언트는 요거 추가해 주면 되고요. 네, 됐죠. 해결이 됐어요. 네, 빌드 됐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호출해서 쓰면 되죠. 네. Send request async. 얘만 이제 호출해서, REST API 호출해가지고 데이터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디서 해요? Search Page 뷰모델에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쪽을 작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뷰모델의 내비게이션, iNavigate, 자,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운가요? 어떻게?
네. 따라서 하기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따라서 하기는 빠른데. 그럼 일단 제가 잠깐 쉬면서 여기까지 한번 되셨는지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